이사야서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메시아 시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한 달이 다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님 생신이 12월 5일에 있는데 임금님 생일인지 예수님 생신인지 참 모를 그럴 일들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은 보통 아이들한테 이제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애들한테 선물을 주죠.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아이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마스는 산타의 생일인가?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태국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시절에는 팍스 로마라는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도대체 무슨 평화이길래 세상이 주는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 평화를 주는 그 예수님의 평화의 오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탄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정말로 오늘 그럼 한번 예수님의 평화에 대해서 짤막하게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평화, 에베소서 2장에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고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평화의 기본적인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평화가 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 예수 믿는데 핍박이 있는데 과연 이게 평화인가? 초신자들, 특히 참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신앙생활 하시기가 참 힘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핍박이 참 많죠. 예수를 믿는데 왜 핍박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진짜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틀립니다. 아주 역설적입니다. 오늘 11장,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역설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자와 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죠.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서로 반대되는 구조에 있는 것들이 같이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아까도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온몸을 던져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원수에 대한 부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이 더 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는 세상에 어떤 문화에서도 존재합니다. 어떤 문화에 가보니까 원수가 없더라 그런 거 없어요. 참 태국에 가서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귀엽다고 쓰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를 쓰다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을 하러 들어가면 이발사가 먼저 죄송합니다, 머리에 손대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맡아요. 그리고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아유 귀엽다,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가가지고 귀엽다, 그런데 엄마들이나 아버지들이 눈을 동그랗게 두고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는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것이 세상에도 표현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여기 서 있지만 참 저한테 못되게 굴고 힘들게 군 사람들이 원수적인 역할로 용서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참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 내용 자체에 있어서 참 저도 힘든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태국에 갔을 때에 이제 참 뜨거운 마음으로 처음에 갔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 2년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선교사들에게 시험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험거리입니까? 그나마 가져간 집에 이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없을 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도둑질도 해갑니다. 많은 선교사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한 단계가 지났어. 이제 다음 단계가 또 있을 거야. 기대해. 상당히 그 내용들은 뭐냐면 저희에게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참 겁이 나는 내용들이죠. 처음에는 사랑하고 여기서 불 붙는 마음으로 갔지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내 물건을 도둑질하고 내가 이제 밥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주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해라 끝까지. 이것은 저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것 같이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부족은 제가 여기 섰지만 오늘 드리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여러 일들을 했지만 제가 이제 진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는 하나님이 나 하나 사람 만드시려고 선교지에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참을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교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OMF 그리고 이름 있는 이런 선교단체들이 있죠. 그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선교를 한다면 그들은 잘못된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십니다.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잘 밝혀지지 않은 네스토리우스 파라는 파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에서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경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디에서는 이단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대의 원류를 알아보니까 안티옥 교회에서 동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나라 때까지 그 경교가, 네스토리우스 교가 당나라에서도 유행했고요. 그리고 어떤 선교학자에 의하면 신라 때도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곳에 그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도마교회라는 교회도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인도에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여러분 정말로 하늘나라 가보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얘기했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쳤던 그 위험이 바로 뭡니까?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 마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동으로 서로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진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드림교회에서 저에게 중요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준비된 내용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부부 좀 글씨가 적어서 죄송합니다. 최인수 선교사, 이렇게 저희 부부에 대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참 그 편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은 그래도 상당히 그 지역적으로 참 편한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통로 사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역은 크게 통로와 에까마이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특성은 스쿰빗이라는 큰 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인과 일본 식당이 많이 있는 대구로 치면 모르겠는데 서울로 치면 압구정동에 해당되는 그런 그 지역이에요. 근데 환경적 특성은 개인 아파트와 이게 정부 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도시 빈민들이 바로 그 밀집 지역 바로 옆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임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든가 이런 게 돼야 되지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 월급을 줄 때에는 상당히 임금이 싸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받는 돈이 8,000원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가지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빈민가의 특성상 그 종교적 특성이 있는데 불교도들이 얼마 안 되고 회교도들이 한 70%가 돼요. 그 특성의 이유가 뭐냐면 저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른 종교들도 열심히 포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회교도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한 달에 한 가정에게 한 12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줍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하고 돼지고기만 먹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은 다 이름을 걸어놓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12만 원 정도, 한 3천 바트 정도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걸고 무슬림으로 변신하는 거죠. 변신. 이 아이들이 또 주말에는 크리스찬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진리의 대결이 또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네, 넘겨주시죠. 에까마이 사역을 저희가 또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바로 통로 지역에서 한 2km 정도 벗어나 있는 정도고요. 종교적 특성으로 또한 회교도들이 한 70% 정도 되는데 여기는 회교 사원이 있어요. 급진적인 회교도들이 와서 아이들을 상당히 의식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빈민가의 특성이란 건 뭐냐면 길이 한 길로만 들어갔다가 그 길로만 나올 수 있고 다른 지역은 다 이렇게 폐쇄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에까마이라는 지역의 그 주소가 번지수가 1번지서부터 30번지까지 있는데 1번지서부터 29번지까지는 중산층이 사는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태국에서 중산층은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차도 있고. 그리고 30번지 하나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여서 하는데 1번지부터 29번지까지 사는 사람들의 인구의 반이 30번지에 살고 있어요. 2500세대가 살고 있어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폐쇄적으로 나가질 못해요. 태국 아이들이 별을 모른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쌀 생산국이 세계에서 이제 최고인 나라인데 쌀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쌀나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차를 태워가지고 어디를 이동하려면 멀미를 해요. 그런 폐쇄적인 부분에서 사는데 그 지역에 모든 사회적인 악한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약이 있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노출돼 있고요. 그리고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지역은 그 탁발 공양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스님들이 그 태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침에 밥을 시주받으러 다니죠. 매일같이. 유일하게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스님들이 무서우니까. 그럴 정도로 방콕에 회교적으로 이게 그 빈민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문제들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 중심에 위치한 외관상의 문제. 상당히 불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가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일을 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샴푸를 쓸 수 없으니까 참 이게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결손 가정이 거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모, 편부가 이 아이들에게 거의 7, 80%의 그런 일들이라고 봐야 돼요. 태국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평민들이나 이런 하층민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 깨진 상처에 대한 마음들이 너무나 크고 참 힘듭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타이 비전 센터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아직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교회 명칭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에까마이 지역에서 학생들의 쉼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이고 사실은 공터나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곳으로 아이들이 쉼을 찾아와서 같이 그 가운데 쉼을 찾아왔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희가 숙제도 봐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사역으로 음악사역을 하는데 참 이 가난한 지역에서 음악사역이다. 어떤 이따가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지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어떤 분이 오셔서 바이올린을 좀 애들한테 가르치면 어떻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도 바이올린 배우는 게 얼마나 그런데 일단은 공짜로 가르쳐 주시겠지만 바이올린을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도 못해 제가 이제 파송된 모 교회가 수영로 교회 아닙니까? 수영로 교회 주보에 한 3주만 좀 광고를 내주세요. 그랬어요. 광고가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3주 지나서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이제 바이올린 가져오려고 들어갔죠. 근데 그 모으시는 집사님이 저보고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한 대가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낙심이 됐어요. 아유 하나님 안 주시면 못하는 거죠. 뭐 제가 뭐 돈 주고 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뭐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그날 그 춘계 부흥회를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극하다가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제가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 거예요. 딴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튀는 옷들을 안 입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노란 옷을 입고 이제 나왔는데 딱 들어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아, 이 남자가 왜 여기를 들어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남자 화장실로 다시 들어갔다가 창피하니까 한 10분을 있다 나왔어요. 아유, 일을 어떡하지,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자 집사님 두 분이서 뒤에서 선교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그랬더니, 아니, 뭐 하려고 여자 화장실을 들어오셨어요? 아는 권사님을 만난 거죠. 집사님 한 분하고. 그래서, 아유, 제가 이만저만해서 바이올린을 올렸는데 바이올린이 안 들어왔네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그럼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그러시는 거죠. 저는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아,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예, 그러죠.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문자로 딱 왔는데, 선교사님, 바이올린이 9개가 구해졌고요. 그리고 한 대는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사서 기증을 하셨습니다. 10개가 된 거죠. 하나님이 참 그 놀랍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충계봉에 끝나고 아침에 이제 보통 수영로 교회에서는 기도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누가 툭 치시더래요. 그래서, 어?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기도 그만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 나가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주셨는데, 15대가 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바이올린 사역을 했어요. 이따가 제가 사진을 또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음악 사역을 하는데 플루트 선생님이 또 연결이 됐어요. 광주 시향에 계셨고 오스트리아에서 그 유학을 했던 분인데 남편 따라서 잠깐 일이 있어서 오셨는데 고아원에서 애들을 가르쳤대요. 근데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꺼이 해주시겠다고 플루트를 가지고 오셔서 또 이분이 또 자기가 또 플루트를 하나 사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도네이션을 또 받았어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그걸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오카리나나 무슨 플루트 같은 것들을 처음에는 이제 오카리나를 하는 거죠. 이제 수준이 어떻게 차면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가르치는데 태국은 음악 교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전도의 매개체로 또 아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제사역으로 독거노인들한테 쌀들을 또 전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른들 공경 잘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 헌금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헌금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되는 만큼 쌀을 사서 100g이 됐든 200g이 됐든 이런 봉다리에다가 적어서 이름을 타이 비전 센터 해가지고 적습니다. 태국말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 이런 그 특수한 상황에 소개를 받아요. 동네에 있는 이제 어려운 독거 노인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전해줍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전해주고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어른들 모시는 그런 방법들을 태국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들이 그 미덕으로 통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시죠. 계획적인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북카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책 읽는 게 상당히 참 이게 그 문제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가서 태국말을 가르친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연어학원에서 태국말을 뵀기 때문에 제가 태국말을 쓸 줄 안다 그러면 애들이 놀래요. 선생님 태국말 써요? 읽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읽고 쓰지. 그럼 너희들은 못 읽니?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태국말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읽고 쓰는 게 한글같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갈 때까지 태국어를 못 깨치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태국어를 깨치게 해줘야 얘들이 숙제도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같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붙들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로 해야 가능한 건데 그게 가능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태국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읽을 책들을 읽을 책들을 줘야 아이들이 상식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카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성숙하면 그 아이들한테 또 잡을 줄 수 있어요. 그냥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는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북카페에서 커피를 팔고 이런 남는 수익으로 아이들한테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불해서 하고 그리고 거기 북카페에 와가지고 책을 읽고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 하나고요. 공동체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과 이제 모여서 같이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한 가지 참 말씀을 드리고 대구도 상당히 분류가 권이 센 그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아이 하나가 8년을 가르쳤던 아이가 있어요. 올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두 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세례 전날 세례를 못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니,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이에요. 태국의 소승불교에서는 목련종자가 어머니를 아비족에서 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7월에 천도제도 지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근데 태국에서는 큰 아들이 승복을 한 달이든 1년이든 입어주면 아들의 장승자락을 붙들고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효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죠. 나 엄마 머리, 선생님 머리 좀 머리 한 번만 깎고 오면 돼. 근데 가서 깎고 오면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가 종교를 바꾸면 엄마는 다시 아비족에 빠지는 거야. 이런 고리로 이제 종교적인 그 어떤 고리의 사슬돌로 넘어가는 거예요. 8년을 한번 가르쳐 보니까 집에 가서는 다시 엄마가 불교 교육을 시키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어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엄마한테 효도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한테 얘기했죠. 엄마한테 효도하는 방법은 네가 전도하는 방법 아니겠니? 그런데 알면서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공동체 사역을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데리고 무작정 살 수는 없었던 거고 지금 제 계획 중인 내용은 뭐냐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같이 살면서 제자 훈련을 시켜보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단 3년의 기간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쭉 어떻게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보다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일단 가정으로부터 엑소도스 시켜서 우리가 붙들고 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본 겁니다. 예, 넘겨주시죠. 저희 사역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은 부모님들의 무관심이에요. 사실은 애들 데리고 살아달라고 막 여기저기서 요청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입 하나 줄면 너무나도 참 힘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빈민가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 많이 벌어지는데 부모들이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냥 가출을 하면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간 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냥 아, 입 하나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아이들 참 많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오히려 말해가지고 너 왜 집에 안 들어오고 그래? 그러다 찾아놓으면 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하는 거죠. 왜 들어오라고 그랬냐고.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저보고 이제 책임을 지라고 그러시는 건가? 하나님 때가 돼서 또 주시면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또 있고요. 그리고 무계획적으로 아이들을 낳아요. 사실은 저희가 간증을 할 게 있지만 저희가 결혼한 지 지금 7년 만에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애가 생겼어요. 하나님 태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3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다 이제 외국에만 있었죠. 기후적으로 맞질 않나 뭐 이런 것들 물론 있긴 있었지만 참 우리 아내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태국 땅에서 싱글로 먼저 갔거든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가가지고 태국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좀 몸 상태가 제대로 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내 아내가 결혼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야, 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 결혼을 했는데 정말 7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예 안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훈련을 받으러 들어왔는데 하나님 태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명이 기쁨입니다. 그 가지고 있던 어떤 이런 그 우울증적인 부분들도 있고 좀 이런 그 우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참 기쁜 일이었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저 사람들한테는 무계획적으로 하나님 참 많이 부어주세요. 자녀들이 참 많이 있게. 그 어떨 때는 그렇지만 그 아이들 다 귀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못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못한 일이 있었냐면 애를 한번 데려다가 키워보자.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자식 낳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감당이 안 돼.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또 이것을 통해서 더 성숙해도 결혼만 했다고 또 어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주셔서 어느 정도 좀 지나니까 그런 어떤 마음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실 또 계획들이 또 따로 있을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늘 선교사들한테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한 번도 돈 없어서 사역을 못 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기도 제목이 참 엄청나죠. 저는 조지 뮬러 같이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계산적이고 디테일한 사람은 못 되기 때문에 적어놓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해주세요. 참 놀랍게 해주세요. 저희가 한번 집세가 없었어요. 근데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미국에 있는 그 저보다 나이가 서른 살이나 위인 사촌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헌금을 좀 보내셨어요. 600불을, 집세를. 근데 수표가 도착했는데 가서 바꾸려고 그러니까 30% 수수료를 내려는 겁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 돈인데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아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있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진짜 이거를 어떻게 30%나 띄고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중에 아 한국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은행 다니는 녀석 때. 그래서 전화를 했죠. 이런 수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두말 말고 우편으로 붙이래요. 우편으로 붙였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바꾸니까 수수료도 안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바로 그냥 한 푼 손에 안 보고 그냥 은행에다 딱 넣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하나님 재정을 이렇게 알뜰하게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여기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에까마이 마을의 사진입니다. 예, 여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돈이 잘 돼 있죠.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물 위에다가 지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정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됐어요. 여기는. 자, 넘겨주시죠. 여기가 저희 센터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층에 센터인데 저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이제 저렇게 하고 저 뒤에 보이는 빨간색 액센트는 저희 아내가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온 저기 그 혼수품입니다. 전 못 만들었는데. 차를 가지고 애들 저기 한 17명, 8명 이렇게 태워가지고 어딜 다닙니다. 12명도 태워봤어요, 애들은. 자, 넘겨주시죠. 아, 이것 예배 광경인데요. 좀 지난 예배죠. 예, 같이 예배 드리면서 청소년들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요거는 어린이 예배. 통로 쪽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보통 예배를 드려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와서, 간식 먹이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저 유니폼은 그 도네이션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같이 입히고. 예, 그럽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같이 먹는데, 먹는 사역인데, 이제 이것도 교육의 일부입니다. 저희는, 음식을 할 때 햄버거를 한다 그러면 사다 주는 게 아니고, 재료를 다 사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햄버거에는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는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뭘 곁들여 먹어야 맛있는지. 왜냐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참 입이 까다롭습니다. 잘 사람들은 먹어본 사람들이라 이것저것 잘 먹지. 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웃긴지 자기 먹던 거 아니면 못 먹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참 사회적으로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못 먹는 것도 좀 먹여보려고 노력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를 만들 때는 이렇게, 야,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같이 만들어서 내용물들을 넣고, 뭐 케찹도 넣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간식을 하는 겁니다. 여름 성령회 때 나눠 먹었던 그 음식 찍은 거예요. 예, 넘겨주시죠. 요게 플룻,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룻 선생님. 그 수업하고 계신 거예요. 넘겨주시죠. 이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머리 깎겠다고 했던 애가 저 빨간 옷 입은 남자애입니다. 유해. 그리고 요번에 세례받았던 여자애고요. 둘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다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성경을, 신약 성경을 다 두 번씩 읽었어요. 데리고 다 읽혔습니다. 넘겨주시죠. 지금 그 첼로 수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첼로 수업은 지금 선생님이 오시지를 못해서 계속적으로는 못하고 이것도 이게 좀 했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태국에서는 공작 수업이 없어요. 미술 수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게 미술, 제가 이제 미술을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는 풍선에다가 종이 그 이렇게 그 풀칠을 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말려놓으면 이게 동그란 공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금통 만드는 그런 건데, 그걸 이제 몇 주씩 해가지고 뒀다가 그러면서 애들 이제, 그러면은 연계가 되니까, 저번 주에 만들었던 거니까 또 만들려고 또 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계성 있게 또 미술 수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요거는 저희가 길거리에서 콘서트를 해본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 애들도 좀 끼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돼가지고, 제1 바이올린하고 제2 바이올린 정도만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아이들하고 좀 해봤습니다. 넘겨주시죠. 요거는 이제 그 저희 그 동네에 그 오일장이 있어요. 그 태국에 그 길거리에서. 아주 저기 한국에서는 비싼 과일인데 저기는 좀 싸게 팔리고 있죠. 그래도. 예, 넘겨주십시오. 요것은 2008년도에 저희가 성탄예배 끝나고 찍은 이제 성탄 예배인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는 이제 예배 성탄 예배 사진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씩인데 하나님이 계속 그 늘려주시는 내용들을 보여주세요. 넘겨주십시오. 요건 2009년 성탄 예배예요. 예, 그 같이 애들하고 예배 드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도와주셨죠. 넘겨주세요. 요건 2010년에 예, 드린 성탄 예배예요. 그래서 애들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사역자들도 많이 도와줬죠. 그 이때는 이제 통로 사역이 시작돼가지고 그 아이들도 같이 왔어요. 예, 넘겨주시죠. 이게 2011년 성탄 예배인데요. 이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행운권을 한번 좀 발행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행운권 추첨을 좀 그 어떤 면에서 줬는데 행운권 번호가 한 480번까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사이사이에 전도 영화, 예수 전도 영화를 또 상영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경품도 주고, 그리고 도네이션을 많이 받았죠. 선풍기도 한 두어 대 그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놓아주고, 그리고 애들한테 이날은 그 과자하고 선물들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다 도네이션 받은 겁니다. 한인교회에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뭐 저희 재정 뭐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또 해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제 마지막 그 보여주시죠. 기도 제목. 예, 요거는 이제 어머니날 독거노인 방문이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 네. 저희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타이 비전 센터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교회가 되려면 이 아이들이 헌신되고 연보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자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점 자라서 진짜 몸된 교회로 돼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면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게 저희의 사역 목표죠. 두 번째로 예배 회복과 그리고 부흥을 하나님께서 수적인 부흥을 영적인 수적인 부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많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그 아이들이 질적인 성장과 각자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재정 후원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역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진짜 후원이 늘어난다면 사역은 성공할 수 있어요. 재정은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기도의 사역이 허락된다면 그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태국인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암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잘한다 한들 외국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면 너무 어눌하지 않습니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헌신된 사역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를 저희가 잘 서포트해서 아이들과 관계가 돼서 교회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 팀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어눌하지 일단은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같이 좀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그리고 마지막 똑같은 비도 제목이지만 함께 돕는 분들 사이에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숙이 돼야 어떤 어려움도 이해하고 그런 리더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획 중에는 아까 북카페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동체 사역에 대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저희에게 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행복한 사역,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부부가 서로 싸움 박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초창기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티격태격 싸우니까 한국말로 싸워도 다 알아요. 아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태국말로 선생님 왜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네가 뭐 싸우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이, 싸우는 분위기인데요 뭐. 참 이게 아니구나. 애들 앞에서 그렇게 좀 해야 되지는 않겠구나. 근데 참 부족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이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보고 아 결혼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이상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마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